하나님의 언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물론 사람과 사람과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말이 써졌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언약한다는 말씀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그러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약속을 가르쳐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또한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면서 이 언약의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 이 전적인 헌신과 준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왜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한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 업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여기서 이 3년 됐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잘 자라서 귀한, 어느 정도 아주 귀하고 쓸만하고 정말 재물로 쓰기 합당한 그러한 재물이 이렇게 3년이라는 암염소, 3년 된 암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물로 언약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재물을, 이런 귀한 재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언약을 위해서 이런 귀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고 합니다. 3년 된 암소도 쪼개고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이 모든 것을 다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버려요. 여러분, 이런 짐승들을, 동물들을 반쪽으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면은 다 죽습니다. 그걸 죽지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리는 사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쪼개느냐 하면은 중간을 쪼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너무 작아서 안 쪼갰고 모든 것을 중간을 다 쪼갰다고 합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다, 이렇게 쪼개서 이제 마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쪼갰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뜻에는 그냥 단순히 약속뿐만 아니라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 treaty, 뭐 covenant, 뭐 promise, 뭐 이런 약속, 계약, 조약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언약을 체결하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서 그러한 계약,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누군가와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쌍방 간의 그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쌍방이 그 상대방이 되는 파트너가 그 언약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대방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계약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대로 한쪽 파티에서 한쪽 사람이 한쪽 파티에서 내가 그걸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쪽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쪽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계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동물이 갈라놓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동물이 갈라서 죽어지는 것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언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런 동물을 놓고 자른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놓고 자르겠다는 이 정도의 계약과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목숨과 생명과 죽음 앞에서라도 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언약, 약속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업을 내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을 분명히 줄 거야 하면서 이 지금 언약을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는다. 쪼개놓으면은 만약에 이것을 불이행하게 되면 너도 마치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이행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짐승을 가져오고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어떻게 됐어요? 쪼개놓으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서 먹으려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을 체결한 그 짐승들이 쪼개져 있는데 이 솔개들이 와서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내가 체결하기 위해서 이 솔개가 방해하니까 그걸 다 가서 솔개가 못 오도록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종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 먹을 수도 있듯이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이라는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아주 세심한 각오를 하고 절대적인 이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식을 체결하는 것 이거 하나의 예배 같은 거죠. 언약의식 예배 같은 건데 대충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잡아먹을 수도 있지 그냥 이런 대충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의식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지금 다른 어떤 동물들이 와서 먹는 걸 다 지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모든 것을 기울여서 지금 언약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래야 돼요. 신앙생활도 대충 건성으로 뭐 할 수도 있지 이 정도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의식이라는 이 언약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과 목숨과 이런 것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같은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결사 각오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 의식이 바로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 사체를 먹으려고 하는 솔개를 쫓는 것 같은 매번마다 해보세요. 그 구창게 얼마나 구창게 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종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손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의식에 참여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합니까? 여기 보세요.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가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 언약의식을 체결하는데 분명히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의식에서도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이 의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3년 됐다는 거, 가장 크게 자라고 가장 진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정성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데에서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드렸듯이 이런 언약을 우리도 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언약을 벌써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냥 오르메르클링 그냥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은 우리께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음을 받은 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했다는 말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떤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아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유업이, 기업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맹놓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정말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서 그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쫓은 것 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그런 만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모든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루신 그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이런 인식이 얼만큼 열심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에는 인내가 수반되는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인내가 수반이 됩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가게 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바로 애굽을 증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 출애굽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손은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출애굽하게 된다는 거죠. 40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업을 주겠다고.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나 걸린 이후에, 오랜 후에 이루어진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게 약속이야, 뭐 그게 언약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약속이 딜레이 되고 지연되어지는 그런 언약, 약속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이 그렇게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400년 후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도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너무 성급할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 그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400년 이후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의 축복이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맛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400년 동안 인내하고 지키며 하나님이 그렇게 400년 후에 자기네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대해야 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번째로 이 언약은 편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무 언약. 이 언약의 성격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의 성격을 보겠는데요. 이 언약의 성격은 편무 언약이다. 이 편무 언약이다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되어지는 언약이다. 쌍방 간에 되어지는 쌍방 계약이 아니다.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하는 편무 계약, 편무 언약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쓰지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얘기는 그 one-sided covenant. 한쪽에서만 하는 그러한 계약이다,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편무 언약이다, 편무 언약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 언약을,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쭉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이 풀무라는 것은 사실은 시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겪게 될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이 풀무죠. 근데 그 풀무 가운데 그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가운데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간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횃불이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횃불이 거기 고개 사이를 지나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 옆에서, 횃불 옆에서 같이 동반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쌍방간에 되어진 쌍방 언약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체결되어야 되는 쌍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없어요. 아브라함은 없고 지금 횃불만 고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12절을 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벌써 하미야 자고 있어요. 근데 이 깊이 잤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이 깊이 잤다는 이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 체결을 하나님 혼자서 편무 언약을 하나님 자신만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언약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둘이서 정말 마주 대하고 그 안에서 언약이란 고대 사회에서 지금 고기를 그 짐승을 쪼개놔서 반으로 짝해서 이렇게 마주 보이면서 쌍방간에 거기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고기처럼 완전히 두 쪽이 날 것이다,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 체결인데 여기서 이 언약 체결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횃불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혼자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지나가는 이런 언약을 합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면 만약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입니다. 페리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똑같이 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거 이런 조항을 가지고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똑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만이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이 땅의 기업이 아닌 천국의 기업을 받아서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뭐 땅덩어리 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서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세워주시고 횃불 가운데서 자신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바로 고기 사이를 그 중간을 혼자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루겠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언약을, 편무 언약을, 일방적인 one-sided covenant를 누가 만들으셨어요? 또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one-sided covenant, 편무 언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편무 언약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언약이고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만 전적으로 그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의 동의나 나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된다면, 그리고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어요. 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업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요. 어떻게 죄인과 죄인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이 체결되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분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십자가 사건이 감동이 되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감동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께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울려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